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레미야 3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333 기도 약속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또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크고 능력 있는 그런 일들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그 상황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바빌론 군대가 최종적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공성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계를 가져다가 성벽을 무너뜨린 가운데 온 백성이 절망 가운데 빠져서 언제 적군이 쳐들어오냐 이것만 지금 날짜만 지금 미루는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감옥들에 지금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하셔서 두 번째 주신 그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개역성경처럼 내게 부르짖으라가 아니라 나를 부르라 콜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비밀스러운 일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크고 능력 있는 것과 같은 일들을 예레미야에게 특별히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려운 일 있으면 이 아빠한테 전화해라. 이 아빠가 내가 할 수 없는 크고 힘든 그런 일들을 아빠가 대신해서 해주겠다. 이런 의미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이해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이지 비밀스러운 일들, 계룡산에만 꼭 가야만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이 말씀은 예레미야 대언자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지 이 뒷부분은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아직 계시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 완성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어떤 일들이 임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 내용의 계시를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시고자 크고 능력 있는 일들, 내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고 특별히 1차적으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믿음을 가지고 남아있는 그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셔서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또 가나안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따라 지금 1948년 5월에 이스라엘 백성이 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2500년 동안 방황하던 그런 모든 일을 접고 지금 저 땅에 지금 돌아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 땅에 재림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크고 놀라운 일들,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내가 이루겠다고 말씀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저 위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봐라. 저 해와 달과 별들이 존속하는 한 내가 지금 내게 보여준 이 크고 놀라운 일들,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그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저 팔레스타에 있는 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저 올리브산에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특권을 주시겠고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이방인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땅에 속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새 예루살렘에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약시대의 그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보고 고대하던 것,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애통이 없는 것,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와 같은 것, 이 새 예루살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돼서 앞으로 온 우주공간을 다스릴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속자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특권이다.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예레미야 33장 3장에 있는 333 기도 약속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이제 주셨습니다. 오늘은 35장 1절부터 19절을 읽었습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레갑 사람들이라고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갑자기 끄집어내시더니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시청각 교육을 또 시켜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지금 오늘이 서른째 강해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대언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확실히 보여주시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는 걸 봤어요. 맞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레갑 사람들의 이 일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레갑 사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거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갑자기 불러내시면서 35장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34장까지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돌이키고 회개해라. 돌이키고 회개해라.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바빌론 민족을 불러서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너희가 신뢰하는 이 도시 예루살렘, 너희가 신뢰하는 이 성전, 이 성전을 그들이 와서 훼파하고 너희를 다 잡아서 포로로 데리고 가겠다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를 주시는데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한 1년 정도 이제 남아있는 그 시간에 이제 바빌론 군대들이 와서 지금 성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지금 함락시키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시점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기시켜주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35장 1절 가서 보니까 이 말씀이 언제 임했느냐 하면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시대에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봤던 것은 시드기야 왕의 10년, 11년쯤 돼서 거의 유다가 지금 멸망할 그런 상태에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었는데 지금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 여호야김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주까지 했던 그런 말씀이 주어지기 약 20년 전쯤에 하나님이 여호야김 시대에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느냐? 그 목적이 뭐냐? 레갑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비교해서 그래서 그 안에서 교훈을 찾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레갑 사람들을 주의 집에 여러 방들 가운데 하나로 데리고 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레갑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그 주의 집에 여러 방이 있는데 그 방 중에 하나로 이제 데리고 들어가서 그리고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포도주가 담겨 있는 단지와 포도주가 담겨 있는 잔들을 그들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사람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셔라. 그런데 레갑 사람들이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안 마셔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6절 말씀 가서 보니까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레갑이 있었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있었는데 그 요나답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했느냐 하면 너희와 너희 아들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조상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포도주를 안 마시겠습니다. 우리 조상 요나답이 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포도주만 안 마시는 게 아니고 집도 짓지 말고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원은 세우지도 말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답의 그 유언을 따라서 지금까지 약 250년 동안 우리 레갑 사람들은 집도 짓지 않고 씨도 뿌리지 않고 포도원도 세우지 않고 어떻게 해요? 텐트 속에 사는 유목민이 돼서 지금까지 250년을 살아왔습니다. 포도주는 입에 한 방울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루살렘이나 어떤 그 도시에 집을 짓고 거하는 것이 아니라 텐트 아시죠? 유목민들의 그 텐트를 여기저기 치면서 그러면서 농경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하는 대로 가서 텐트 치면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소망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지난 250년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유리하는 대로 방황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고 포도주는 입에 한 방울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당신이 우리 보고 마시라 해도 우리는 우리 조상 이 요나답의 명령에 따라서 이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루살렘 밖에 떠도는 그와 같은 유목민 생활을 했는데 바빌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이 지금 위험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유목민 생활을 접고 텐트 생활을 접고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잠시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은 깼지만 포도주 마시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3절에서 16절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레갑 사람들은 자기들의 조상의 명령을 지키려고 이처럼 애를 쓰는데 사람의 말 하나 지키려고 250년 동안 포도주를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데 너희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대언자들을 보내고 이 말씀을 전하고 저 말씀을 전하고 이 명령을 주고 저 명령을 주고 이 말을 지켜야 너희가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너희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냐. 이 레갑 사람들은 조상의 그 말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25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데 너희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17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가 그렇게 내려주는 그런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 17절에 있는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내리겠다고 그 재앙, 바빌론 민족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훼파하고 성전을 훼파하고 너희를 다 잡아가서 70년 동안 너희가 바빌론 땅에 가서 포로 생활하겠다는 그 말, 그 심판의 말을 내가 이행하겠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 한 이후에 18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신 그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9절에 가서 보니까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앞에 설 사람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레갑의 아들 그 요나답의 그 후손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영원히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 명령을 순종할 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함께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속 이행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35장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갑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6절 가서 보니까 이들은 유목민처럼 텐트를 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포도원을 심지 않고 포도원에서 나오는 포도를 가지고 포도즙을 만들고 그게 조금 지나면 포도주가 되는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포도나무에서 난 그와 같은 그 포도를 가지고 만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마치 구약시대에 나사렛 사람과 같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로 구분한 그와 같은 사람들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 지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포도즙과 그 다음에 빵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에서 나는 열매를 반드시 먹어야 돼요.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거를 잼처럼 만들어서 물에다 타서 이렇게 마셨어요. 이게 주 음료에 이게 조금 지나게 되면 포도주가 되는데 사실은 포도주와 포도즙의 경계가 이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조금 발효가 될 수도 있고 발효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영어로는 이게 와인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와인은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즙이 될 수도 있고 포도주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갔더니 거기 포도주 와인을 파는 그런 가게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 0% 와인 이렇게 해서 주의 만찬을 위해서 쓰는 것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와인 알겠죠? 이름은 0% 알코올 농도가 0% 와인 와인이에요. 와인인데 주의 만찬을 위해서 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상인들도 알고 있어요. 주의 만찬을 할 때는 0% 누룩이 들지 않아서 술이 아닌 포도 주스로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러한 포도 주스를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행하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식이 되는 이런 포도주 아니면 포도 주스를 평생 안 먹는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약속을 한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냐. 성경을 가서 보니까 레갑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원래 모세의 장인 이드로처럼 겐 족속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로 개종을 하면서 이 역대기상 2장 55절에 가서 보면 유대 사람들, 유다 지파에 속한 그 사람들과 같이 수가 개수가 된 것으로 봐서 나중에 유다지파로 편입이 된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갑이 원래 선조고 레갑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요나답이에요. 그 요나답이 레갑 사람들에게 이런 명령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답은 성경을 가서 보면 용맹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 그러면 지혜롭고 용맹한 사람이다 라고 머릿속에서 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로부터 약 250년 뒤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주 사악한 왕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아합이에요. 그렇죠? 아합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바알 숭배하는 그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시대에 바알 숭배가 극에 달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 아합에게 저주의 심판을 내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라고 하는 그런 대언자를 다시 세워서 아합이 죽은 이후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이 돼서 그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북왕국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던 그런 나라가 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시리아가 들어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자꾸 침범을 하니까 이 요람하고 그 다음에 시리아 사람하고 라못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한참 전쟁을 벌이다가 요람이 상처를 입어갖고 그래서 원래 수도는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 가지 않고 예스르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도시로 들어와서 지금 상처를 치료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이 요람의 군대 장관 중에 예후라고 하는 그런 장관이 있었어요. 그 장관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예후가 왕이 돼서 아합의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은 씨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몽땅 다 죽여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언자가 한 청년을 라못 길르앗으로 보내서 라못 길르앗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예후에게 가서 갑자기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는 그러고는 도망쳐 나왔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왕이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거 한마디만 하고는 출행령을 쳤어요. 이렇게 되면서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가는 그런 대목이 열왕기하 10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하나님의 대언자가 와서 기름을 부어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 요람 왕을 쳐부수고 내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라못 길르앗에 있던 모든 장수들을 다 데리고 쉽게 얘기하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금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스르엘에 있잖아요. 지금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스르엘에 있는 그 왕에게로 가서 요람 왕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왕이 됐습니다. 요람 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냐? 사마리아가 수도니까 사마리아로 지금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냐 하면 요나답을 만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열왕기하에 있습니다.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에 가서 보시면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이제 16절. 그래서 지금 이 예후가 왕이 돼서 요람을 죽이고 이제 사마리아로 가는 그런 그 도중에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우연히 만나네. 여호나답이 요나답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하고 요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요나답의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우연히 만나매 그가 그에게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올바른 것 같이 내 마음도 그러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요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내 손을 내게 달라 하니 그가 손을 주매 그가 그를 병거에 끌어올리며 예, 뭐라고 이야기하는 나와 함께 가서 주를 위한 내 열심을 보라 하거늘 이에 그들이 그를 그의 병거에 태우니라.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만나서 이 요나답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뭘 해야? 바알의 제사장들을 완전히 섬멸시키는 그 일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나답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예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합이 바알을 요만큼 섬겼으면 나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바알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알을 섬기는 모든 제사장은 바알의 집에 다 모여라. 모이지 않으면 내가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몽땅 다 바알의 집에 모였어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 가서 보면 23절에 또 예후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바알의 집에 들어가 바알 숭배자들에게 이르되 살피고 조심하여 바알 숭배자들만 여기 남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여기 남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만 거기 남은 상태에서 사람들을 보내갖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다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을 이 예후가 누구하고 같이 해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같이 하는 그런 일이 열왕기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아니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딱 생각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심이 굉장한 사람으로 바알의 대언자들을 한 번에 다 죽인 사람으로 머릿속에 지금 기억이 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후는 백성에게 존경받는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자기 편으로 삼고 바알에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런 그 터전을 마련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큰 일을 했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레갑이 워낙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요나답이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것을 그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답은 뜻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레갑이 아들을 경건하게 키웠을 때 그 경건한 아들이 바알의 대언자들 다 죽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그런 모범을 보였다 그 얘기죠. 근데 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죽으면서 자기 자손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너희가 나사렛 사람은 아니지만 포도주는 절대 먹지 마라. 또 이 땅에 살면서 부와 재물과 어떤 탐욕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천막에서 천막으로 옮겨가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매우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유언의 말을 주고 갔는데 그 유언의 말을 예레미야 당시까지 250년 동안 이 백성이 하나도 거스르지 않고 제대로 지켰다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레갑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시험을 받을 때 그 상황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집으로 오라 그래요? 레갑 사람들을. 누가요? 예레미야가 오라 그래요. 예레미야가. 그렇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뭐 감리교 어떤 감독이 믿는 사람들 다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천주교식으로 얘기하면 교황이 이거 한 어느 부류를 택해놓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의 말은 듣지 않았어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대언자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데리고 가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에 지어놓은 방으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대언자가 포도주를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 엄청난 시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이 마시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그 대언자가 그것도 일반 집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주의 집에다 지금 데려다 놓고 어느 면에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니들 먹어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상한 이 상황이 극심히 나쁜 상황이에요.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마셨습니다. 그래도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을 상황이에요. 맞습니까? 아, 주의 대언자가 주의 집으로 데려다가 이걸 마시라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마십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을 상황이다.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마셔요? 안 마셔요? 안 마셔요.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자기 조상이 내린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집에까지 데리고 와서 심지어 어느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으라고 얘기하는데도 안 마신다는 겁니다. 이런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레갑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굳게 맹세한 것을 내가 지키겠다고 작정하는 그런 일이 필요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확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마시겠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에 가서는 로마 사람처럼 행해라 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어서 술 먹는 자리에 가면 대충 술 먹고, 그렇죠? 학생들 같으면 다들 욕하면 나도 욕하고 다들 치팅, 이거 시험 볼 때 다 컨닝한다 그러죠. 그거 한번 나도 컨닝하고, 다들 음담패설하면 나도 껴격해서 음담패설하고, 여자들 동창회 가서 하면 쓸데없는 얘기하면 나도 거기 가서 그런 얘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험과 유혹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레갑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어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확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가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확신의 사람들이에요. 확신의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가서 보시면 믿음의 사람 모세의 이야기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면서 그 모든 영화를 누렸지만 나이가 커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난 이후에는 이집트의 모든 부귀 영화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수치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이집트를 버렸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바른 말씀,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이 바른 말씀인가 아닌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고 이 확실한 믿음에서 확실한 소망이 나오고 확실한 위로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이 레갑 사람들처럼 유혹이 닥칠 때 NO 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들하고 적당히 타협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보고 해야 될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NO 해야 될 때는 단호하게 NO 할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교회를 해야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와 같은 그 본을 따라가는 바른 교회, 사도 바울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세워보려고 노력했던 그 교회, 그 교회를 내 시대에 만들어 놓고 내 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내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는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으세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에 오시면 그냥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른 말씀을 가지고 바른 교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확신,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른 가정을 꾸며야 되겠다. 내가 내 아내와 함께, 내 남편과 함께, 우리 아이들과 함께 바른 가정을 꾸며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한 뜻이에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올바른 가정을 꾸며야 되겠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나라를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남한 땅에 태어난 거 여러분 행복하게 생각하십니까? 예, 민주주의 자유, 예,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거 여러분 기쁘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통일이 이런 체제로 돼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쁘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공산주의로 통일되면 안 되는 겁니다. 사회주의로 통일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유롭게 양심을 가지고 열심이라는 사람이 잘 살 수 있고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자기가 섬길 신을 선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자유가 보장이 된 그런 나라로 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왕들을 위해서, 통치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로 이 사람들은 자기 조상의 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순종하고 헌신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불신을 책망하는 그런 본보기가 됐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보내고 말씀을 전하고 일찍부터 일어나 보내도 안 듣는데 이 유목민 한 그룹이 와서는 자기 조상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대언자의 말도 안 듣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레갑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이런 확신을 가진 본보기가 돼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바빌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다 바빌론 땅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요만한 아이들, 6살, 7살 요런 아이들을 바빌론 땅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 아이들 중에서 지혜가 뛰어나고 용모가 준수한 아이들만 바빌론한 느부갓네살이 싹 취해다가 자기 왕궁에 데려다 놓고는 바빌론의 지식을 가르치고 이 아이들을 훌륭하게 해서 나중에 식민지 지배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작전을 펴면서 이 아이들에게 먹을 것도 아주 풍성하게 주고 좋은 것을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키우려고 그렇게 할 때 다니엘서 1장 8절 가서 보니까 이 다니엘이 나이가 10살뿐이 안 된 이런 아이가 마음속에 왕이 주는 이 음식으로 내 자신을 더럽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에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아벳느고와 메삭과 이 사드락과 이 세 사람이 왕이 주는 저 우상에게 바쳤던 저 음식, 왕이 우상에 부었던 그 술, 이게 아무리 좋아도 내 자신을 그런 것들로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콩류만 먹겠습니다. 라고 도전을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고 얼마나 큰 용기를 보여준 그런 사건이 됐어요. 또 다니엘서 3장 17절에 18절 가서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된 큰 형상을 만들고 바빌론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나팔 소리가 나면 그 금 형상에 와서 우상 숭배하고 절을 하라고 이야기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리는 이와 같은 우상에게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화가 났어요. 용광로의 불을 더 뜨끄게 만들고는 내가 너희를 저 안에 집어넣겠다라고 얘기할 때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줄로 우린 믿습니다.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저 금형상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그 영광로 속에서 이 세 아이들을 구해내는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 3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레갑 사람들처럼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확신을 가지고 믿지 않는 이 세상에 모범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레미야 35장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의 명령을 받고 그것을 끝까지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 대언자가 와서 아침마다 전하고 저녁마다 전하고 1년 전하고 2년 전하고 예레미야 근 40년을 전해도 한 사람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내가 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좀 마음을 연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말씀대로 좀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십니까? 이게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거부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참고 참고 참지만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딸들에게도 말을 안 들으면 아빠에도 한계가 있다. 아빠의 인내에 한계가 있으니 이젠 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도 우리 비슷해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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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데 안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나라를 잃게 됐고 그들이 그토록 존중하고 아름답게 여기고 모든 걸 다 바쳤던 그 성전이 훼파가 돼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지게 되고 아이벤 여인이 바빌론 군사들의 배를 찢어갖고 그에서 아기를 끄집어내고 하는 그러한 악한 일들,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아이를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바빌론 군사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노략할 때 그들에게 닥치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적어왔지만 오늘 45분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명령을 주셨냐? 많은 명령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명령을 예수님이 하나를 주셨어요.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 번만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사랑해야 될 그런 대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 명령 하나 주셨어요. 가장 큰 명령으로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제가 제럴드 시처의 사랑의 짐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그 말을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서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그 여부는 오직 한 가지 요소에 달려있다. 엄청난 재력, 정치 권력, 복잡한 기술, 탁월한 조직, 뛰어난 설교, 대중을 동원하는 능력, 웅장한 건물, 창의적인 프로그램 따위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서로 공유하는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서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그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공동체 그 일원이 하나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아픈 가운데 있다. 저와 여러분이 뜨겁게 사랑해서 기도해주고 물질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누는 관계의 특성이야말로 교회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요소이다.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 울타리 밖에 있는 이들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 교회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 교회 보니까 뭔가 모범이 되는구나. 지역사회 모범이 되는구나. 사랑이 있는 모임이구나. 이게 되면 자연히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그 호감이 저와 여러분이 서로 나누는 그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사랑침례교회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워서 그리스도인끼리 서로를 향해 가지고 있는 사랑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그 내면에 품고 계신 사랑을 뭇사람들이 보고 경험할 수 있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제럴드 시처의 사랑의 짐이라고 하는 책을 교회에서 빌려가셔도 되고 많이 구입해 놨으니까요. 하나 자기가 집에 소장하시고 읽어보시면 어떻게 저 형제를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 자매를 내가 수용할 수 있는가, 이게 그리스도인 이런 공동체가 형성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명령을 준수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다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가서 보니까 그 조상의 명령에 순종한 레갑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어요. 영원히 이 레갑의 후손들이 이 땅에 끊어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땅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인데 땅에 속한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에 속한 복으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땅에 속한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100% 다 땅에 있는 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100% 부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확률적으로 대부분 잘 되게 돼 있어요. 아, 목사가 또 왜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나. 아주 100%라 그러지 않고 100%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100% 얘기 못해요. 다만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할 때 이 세상에서도 건강과 부와 그 다음에 이 재물이 따라오는 그와 같은 확률이 굉장히 높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또 하나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복으로 저와 여러분이 복받는 것은 그건 100% 보장된 거다. 그건 100% 보장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쌓아주시는 그와 같은 그 보상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차곡차곡 쌓인다고 하는 그런 사실과 더불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저와 여러분이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 공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많이 일했으면 많이 주고 적게 일하면 적게 주는 게 공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명령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수행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많이 주시는 게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맞습니까? 이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명령,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큰 일은 구원받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큰 일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구원받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이 누구예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아이들, 내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이후에 같은 이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여러분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데 이 비진리 속에 들어가서 재산을 탕진하고 어렵게 살고 있는 그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이 사람들이 불신자보다 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는 아예 먹고 놀고 재미있게 놀다가 지옥에 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교회 다닌다고 하고 뭐 11조 한다고 하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아빠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이 사람이 더 불쌍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일반 교회 다닌다고 하고 뭐 어디 뭐 신천지에 다닌다고 하고 이 사람이 더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되겠다고 소책자도 주고 CD도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고 맨 마지막으로 믿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다. 이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전심을 다해서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존하는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려움이 당해도 그걸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